비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을 요구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외무부가 20일 밝혔습니다. 세 나라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이른바 스냅백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EU의 호세프 볼의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이 이란 제재 복원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스냅백은 이란이 핵합의를 어기면 핵합의 서명국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면서 이 합의에 따라 해제했던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미국 법원이 위챗의 내려받기를 금지하기 위해 웹스토어에서 위챗 앱을 제거하도록 한 미 연방 상무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역 연방법원은 어제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이날 승인했습니다. 위챗 사용자들은 사용금지가 미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로럴 빌러 판사는 판결에서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틱톡도 미 워싱턴 소재 연방법원에 틱톡 사용금지를 내린 미 연방정부 조처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18일 제기했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20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각 21일 오전 4시 기준으로 누적 사망자 수는 약 19만 9,500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 내 확진자 수는 68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내 사망자는 지난 5월 말에 이미 10만 명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안에서 식당이나 사업체가 다시 문을 열고 있는 가운데 몇몇 지역에서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쌀쌀한 날씨와 상업활동 재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일 동맹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기자들에게 미일 동맹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있어 초석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스가 총리는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25분 동안 이어진 통화에서 북한 핵 문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관리들은 이와 관련해 스가 총리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귀환을 미국이 계속 도와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어제 다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날 민스크 도심에서는 수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고 무장한 경찰이 곳곳에서 물대포와 장애물을 이용해 시위대에 대처했습니다. 한 벨라루스 인권단체는 AP통신에 이날 시위에 1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는 민스크 외에도 벨라루스 내 몇몇 다른 도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시위 과정에서 민스크 등지에서 수십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 8월 9일부터 지금까지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알렉산더 루카셴코 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난 개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그의 사임과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외부 위협과 방해에 자신을 지키고 반격할 권리가 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올해 적 군함과 비행기가 자주 방해하고 위협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1차 대응 절차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타이완이 자신을 지키고 반격할 권리가 있다며 갈등을 고조하고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타이완 해협에서는 중국군 비행기와 군함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3일 연속 타이완 방공 식별 구역에 중국 군용기들이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각 여행지나 도심, 자연 경관을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쓰레기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태국 국립공원에서 독특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바로 쓰레기를 버리고 간 관광객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스스로 자신이 버린 쓰레기 청소를 함으로써 자연을 보호하도록 일깨워주기 위해 집으로 배송해준다고 하는데요. 공원 방문객들은 입장할 때 방명록에 주소를 써 넣어야 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공원 관리인이 쉽게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립공원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위법 행위로 최대 5년의 징역형과 과중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동물이 쓰레기를 잘못 먹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태국 환경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 계정에 배송 직전 상자에 담은 쓰레기 사진을 올렸는데요. 사진에는 빈 플라스틱병, 캔, 과자 봉지들과 태국 카오야이 국립공원에 이걸 두고 갔다는 정중한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태국 수도 방콕의 북동쪽에 있는 카오야이 국립공원은 2,00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숲과 초원이 펼쳐져 있고 등산객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는데요.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으로 폭포와 야생동물, 멋진 풍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온라인 아빠 이야기와 코로나 사태로 돌아온 자동차 극장의 인기 전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3도에서 24도, 신의주는 12도에서 2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3도에서 25도, 함흥 12도에서 22도, 청진 지역은 11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레이 피터슨의 노래입니다. 로라에게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는데요. Tell Laura I love her 들어보시죠.
Laura and Tommy were lovers. He wanted to give her everything. Flowers, presents, and most of all, a wedding ring. He saw a sign for a stock car race. $1,000 prize it read. He couldn't get Laura on the phone. So to her mother, Tommy said, Tell Laura I love her. Tell Laura I need her. Tell Laura I may be late. I've something to do that cannot wait. He drove his car to the racing ground. He was the youngest driver there, and the crowd roared as they started the race. Round the track they drove at a deadly pace. No one knows what happened that day. How his car overturned in flames. But as they pulled him from the twisted wreck, with his dying breath, they heard him say, Tell Laura I love her. Tell Laura I need her. Tell Laura not to cry. My love. Chapel where Laura prayed, daughter Tommy, who passed away. It was just for Laura he lived and died. Alone in the chapel, she could hear him cry. Tell Laura I love her. Tell Laura I need her. Tell Laura not to cry. My love for her will never die. Tell Laura I love her. Tell Laura I love he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반대를 나타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동영상 앱 틱톡의 미국 내 내려받기가 한 주 더 연장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 반대를 나타냈군요.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에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AP통신은 구테우스 총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서한을 20일에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서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나요?
네, 구테우스 총장은 서한에서 이 안보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 복원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발동한 스냅백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총장이 행동을 취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보리 회원국 다수도 미국의 스냅백 발동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서한을 의장에게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냅백이라는 게 뭔가요?
네, 스냅백은 지난 2015년 이란이 미국, 프랑스, 독일 등 6개 나라와 맺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른바 이란 핵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완화했던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을 선언한 상태죠?
네, 미국 정부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전면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국내적 권한에 따라서 무기 금수 조처를 포함해서 앞서 종료됐던 모든 대이란 제재에 대한 스냅백 절차를 시작한다고 통지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2018년 5월에 이란 핵합의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대이란 무기금수 조처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대이란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회원국들의 오랜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고요?
네, 하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대이란 무기금수 조처를 연장하기 위해서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고요. 또 스냅백 발동도 요구했지만 회원국들이 거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반발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란 핵합의 당사국들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20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고 유엔 이름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도 복원할 수 없다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군요.
네, EU의 외교 수장 격인 호세프 보렐 외교 안보 정책 대표는 이란 핵 합의는 핵무기 비확산을 위해서 국제사회 핵심 기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렐 대표도 미국이 이란 핵 합의 참여국이 아니라고 거듭 지적하면서 제재 복원에 반대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긴 했어도 처음 합의가 이루어질 때 참여한 당사국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일관되게 제재 복원에 반대해왔죠?
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이란 제재 연장을 추진할 때부터 공공연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발표는 어떠한 법적, 정치적, 실질적인 효력도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도 미국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사국인 이란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은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란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서 치명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또달리 전개되는 상황은 없습니까?
네, 21일 이란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내용에 대한 발표가 나올 걸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무기 금수에 연루된 20여 개인과 기업이 제재 대상에 오를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세컨더리 제재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이나 기업, 개인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완 해협을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요?
네, 중국 군용기들이 최근 타이완 해협 중간선이나 타이완에 설정한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해서 타이완 전투기들이 긴급 출동에 나서는 일이 잦아지면서 양안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가 대중국 성명을 발표했군요.
네, 타이완 국방부가 21일 성명을 내고 중국에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 성명에서 올 들어 적의 전함과 전투기 출몰이 고도로 잦아지고 있다면서 타이완군은 자위권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강력하게 맞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또 타이완이 먼저 도발하진 않겠지만 두렵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타이완을 방문했죠?
네,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17일부터 19일까지 타이완을 방문했는데요. 크라크 차관은 미국과 타이완이 단교한 후 41년 만에 타이완을 찾은 국무부의 최고위급 관리였습니다. 크라크 차관의 방문 기간에도 중국 전투기들이 타이완 해역 중간선을 넘어서 타이완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하는 일이 계속 벌어졌는데요. 크라크 차관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항의성 무력 시위였다는 분석입니다.
크라크 차관은 왜 타이완에 방문한 건가요?
네, 19일 리덩후이 전 총통의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무부는 지난주 크라크 차관의 타이완 방문과 관련해서 내놓은 짧은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리 전 총통의 민주주의와 자유경제 방식에 경애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매체는 크라크 차관이 타이완 관리들과 경제기술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군이 모의타격 훈련 영상을 공개했네요.
네, 중국 인민해방군이 19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공군 계정에 훈련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 속의 표적이 괌에 있는 미 앤더슨 공군기지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전쟁의 신 H6K 공격에 나서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약 2분 15초짜리인데요. 영상은 사막에서 발진하는 폭격기의 모습, 또 조종사가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고 해변 활주로에 미사일을 투하하는 장면,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보이는 폭발 장면 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사일 모의 표적 장소가 앤더슨 공군기지 같다는 건가요?
네, 로이터통신은 영상 속의 위성사진을 근거로 이 미사일 투하 장소가 앤더슨 공군기지와 정확히 같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에 나온 중국 전투기 H6K는 어떤 기종입니까?
네, H6K는 중국군의 주력 폭격기인 H6-3G의 최신의 모델입니다. 과거 1950년대 구소련의 TU-16 전폭기를 기반으로 개발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난주 크라크 차관 타이완 방문 때도 여러 차례 동원됐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 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나 중국 국방부 모두 특별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틱톡 사용 금지 결정을 일주일 연기했군요.
네, 미국 상무부가 지난 주말 미국 안에서 틱톡 앱 내려받기 금지 조처를 일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상무부는 18일 틱톡 그리고 위챗 앱 내려받기를 20일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상무부는 틱톡 내려받기 금지를 오는 27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위챗은 어떻게 되나요?
네, 당초 미국 정부는 위치세는 연장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일부터 내려받기 금지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미국 내 사용도 금지됐는데요.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의 연방법원이 20일 정부 결정에 대해서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위치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틱톡과 위챗이 뭐라는 앱입니까?
네, 틱톡은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앱이고요. 위챗은 주로 메신저 기능을 합니다. 이 앱이라고 하면 스마트폰 따위의 운영체제에서 사용자 편의를 위해 개발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틱톡과 위챗을 운영하는 회사는 모두 중국 회사들입니다.
미국 정부가 두 앱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윌버러스 상무장관은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수집하는 것에 싸우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 따라 중요한 조처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스 장관은 또 중국 공산당이 이들 앱을 써서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 또 경제를 위협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두 앱 사용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에 두 앱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45일 안에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었습니다.
미국 안에서 틱톡과 위챗을 쓰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틱톡은 미국 안에서 약 1억 명이 쓰는데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챗은 미국 내 하루 사용자가 1,900만 명 정도 됩니다. 위챗은 특히 미국에 있는 중국인 학생들이나 중국에 사적으로 이 사업으로 연계되어 있는 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틱톡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기업과 인수협상이 벌어지고 있죠?
네,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이 바이트댄스와 틱톡 인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오라클과 틱톡의 합의에 개념적으로 동의하고 거래를 축복한다고 말해서 협상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분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됩니다.
애초에는 틱톡의 미국 내 운영권을 바이트댄스가 일체 매각한다고 했었죠.
네, 하지만 매각이 아니라 기술 협약으로 방향을 튼 건데요. 중국 정부가 틱톡 매각에 제동을 걸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여러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 안보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중국 IT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해서는 차세대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배제하고요.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공급도 제한해서 중국 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신임 대법관 인선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암투병을 하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세상을 떠난 데 따른 건데요. 자세한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타계한 긴스버그 대법관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고요. 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미국인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신인 대법관 인선 이야기가 정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군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이 신임 대법관을 지체 없이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암 치료를 받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이 전날 타계한 직후에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 주 내로 후임자 지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선 이전에 상원 인준 투표를 실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미츠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에 대해 인준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지명하겠다고 합니까?
네, 여성 법률가 중에서 한 명을 고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법관 지명자는 여성이 될 것이고 매우 유능하고 성공적인 여성일 것이라고 이날 로스캐롤라이나주 페이필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이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법관 후보 20명 명단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명단에 들어있는 여성 중에 한 명이 지명자가 될 전망입니다.
누가 거기에 해당하나요?
네,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항소법원 판사, 그리고 바버라 라고아 연방 순회법원 판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 베럿 판사는 시카고에 있는 제7 항소법원에 재직하고 있는데요. 만 48살인 백인 여성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부합하는 이 판결을 내린 일이 주목을 받았고요. 보수 진영이 요구하고 있는 총기 소유 권리 확대도 지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바버라 라고아 판사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네, 라고아 판사는 쿠바 이민 가정의 딸로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태어났습니다. 만 52살인데요. 현재 제11순회법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연방 판사가 되기 전에는 최초의 쿠바계 플로리다주 대법관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중남미계 출신이라는 점이 연방 대법관의 인종 다양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선의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플로리다주의 여론을 환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걸로 공화당 쪽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새로운 대법관 임명은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을 하더라도 상원 인준은 선거를 치른 뒤에 진행해야 한다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0일 말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면 상원이 인준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내가 이기면,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이기면 트럼프의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상원에서 인준 표결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ABC 뉴스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법관 인준 시점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 중입니다.
대법관 임명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네, 크게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요. 두 번째,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인준 절차를 진행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하는데요.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인준이 확정되면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하고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3단계 가운데 첫 번째, 먼저 대통령 지명부터 살펴보죠.
네, 대법관에 적합한 인물이 누군지 대통령이 고르는 건데요. 보통 법률가 중에서 지명하게 됩니다. 대개는 연방법원 판사 이상의 경륜이 기본적인 기준이 되고요. 당대 대통령과 정부의 정치적 이해와 지향점을 고려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대통령일 경우에는 진보적 인물을 지명하고요. 공화당 소속 대통령은 보수적 인물을 지명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 상원 법사위 절차는 어떤 과정입니까?
네, 법사위 내부적으로 다시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인준 조사 과정인데요.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에 대한 평판이나 신원, 배경 등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뭐 재산 상태도 점검하고요. 과거 주요 법률적 사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는지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법사위에서 두 번째 청문회를 합니다. 인준 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법사위원들이 지명자한테 질문을 하는 건데요. 이 지명자가 주요 사안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기회이자 또 대법관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일할지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쟁점이 부각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해당 인물이 이 지명을 고사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관 지명을 고사하거나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지난 2005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리엇 마이어스 지명자가 자진 사퇴했는데요. 마이어스 지명자는 여성 변호사로서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백악관 법률 고문을 맡아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 부족 문제를 공화민주 양당에서 지적받았는데요. 이 판사로 일했던 경력이 전무했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당시 집권당이었던 공화당 내부에서 이념 성향이 모호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결국 마이어스 지명자는 부시 당시 대통령한테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서한을 보냈고요.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어서 대법관 인선에 관한 법사위 내부의 마지막 단계는 뭔가요?
네, 법사위원들이 찬반 투표를 합니다. 현재 법사위원 중에 공화당 소속 의원이 12명,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이 10명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큰 무리 없이 다수 찬성표를 받을 전망인데요. 그러고 나서 상원 본회의로 송부합니다. 만일 법사위 투표에서 반대표가 다수더라도 본회의로 보내는 게 관례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인준 부결을 권고하게 됩니다.
최종 절차인 상원 본회의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나요?
네, 상원위원 전원이 참가하는 인준 토론을 벌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이 토론을 주관하는데요. 그 뒤에 최종 표결을 합니다. 재정의원 100명 가운데 과반수가 인준 요건인데요. 그러니까 51명이 찬성하면 인준이 확정되는 겁니다. 현재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이 53명이고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47명입니다.
공화당 의원이 53명이면 무난히 과반수 찬성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네, 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변수가 좀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 대법관 인준에 부정적인 사람이 몇 명 있기 때문인데요. 수전 콜린스 의원과 리사 머코스키 의원 등이 이번 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을 차례로 밝혔습니다. 이 밖에 코리 가드너 의원과 밋 롬니 의원 등이 합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정치 전문 매체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타계한 긴즈버그 대법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죠.
네, 긴즈버그 대법관은 양성평등과 진보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AP통신은 이 긴즈버그 대법관 부고 기사를 내면서 여성운동의 아이콘, 그러니까 여성운동의 우상이자 상징이라는 제목을 뽑았고요. 워싱턴포스트는 긴즈버그 대법관이 진보의 아이콘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 지지자층이 두터워서요. 대중문화의 아이콘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타계한 원인은 뭡니까?
예, 암을 비롯한 건강 문제였습니다. 이 췌장과 폐 등에 있던 암이 전이돼서 최근 합병증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지난 18일 향년 87살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암과 싸우면서도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할 때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어떻게 법률가가 됐나요?
네, 지난 1933년에 유대계 가정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는데요. 넉넉하지 않은 과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문 코넬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갔고요. 졸업 후에 하버드 법률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다가 컬럼비아 법률전문대학원으로 옮겨서 수석 졸업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명문학교를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뒤에 취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유대인이자 여성이자 어머니였다는 세 가지 사실이 발목을 잡았었다고 긴즈버그 대법관이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럿거스 대학교의 법률 교수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이어 1972년 여성 최초로 이 모교인 컬럼비아 법률전문대학원의 교수가 됐습니다. 당시에 이 교수로 일하면서도 양성평등과 소수인종 문제 등을 위한 변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대법관이 됐습니까?
예, 1993년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 대법관이 된 뒤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대표적인 게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판결과 버지니아 군사학교의 여성 입학 불허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긴즈버그 대법관은 대법원이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외쳤는데요. 이 나는 반대한다라는 제목으로 이 긴즈버그 대법관을 다룬 책과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도 백신을 맞겠다는 미국인이 약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인 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가 오늘 당장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접종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백신을 맞겠다는 응답자는 51%로 약간 높았습니다.
관련 조사가 이번에 처음 시행된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난 5월에도 퓨 리서치 센터가 같은 조사를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 백신이 나오면 맞겠다고 답한 사람이 72%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높아진 건데요. 이번 조사에서 반대로 주사를 꼭 맞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21%에 불과했습니다.
절반이나 되는 미국인이 접종을 꺼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백신의 부작용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응답자의 77%는 미국에서 개발 중인 백신이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완벽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78%는 백신 승인이 너무 급하게 진행돼서 안전성과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 백신이 곧 나올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백신 보급을 시작할 수 있다고 몇 차례 밝혔었는데요. 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6일 백신 승인이 떨어지고 난 뒤에 24시간 안에 백신 보급을 시작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CDC의 방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이 나면 보건의료 종사자 등 필수 인력에 우선적으로 접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CDC는 또한 이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료로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되나요?
네,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21일을 기준으로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는 681만여 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요. 이어 인도와 브라질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상황은 어떤가요?
네, 미국에선 지난 여름부터 젊은 연령층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CDC는 21세 이하 소수 인종이 같은 나이대 백인 청소년에 비해서 코로나 감염률이 훨씬 높다고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했는데요. 청소년 사망자의 75% 이상이 중남미계와 흑인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청소년 사망자의 75%가 천식이나 비만을 비롯한 한 가지 이상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식습관이나 주거환경 등 사회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소득, 또 교육 격차 등이 소수계 청소년들의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오는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대규모 유세 등 선거 운동이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론들의 취재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선과 언론 첫 번째 시간으로 대선 기간 언론의 역할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오는 11월에 치러지지만 일찌감치 미국 언론들은 대선 관련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내 많은 신문이나 방송사 소속 기자들이 각 당 대선 후보와 대선 관련 기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합니다. 미국 언론은 이에 근거해 대선 후보의 일거수 일투족 등 다양한 기사를 보도합니다.
The clash between Republicans and Democrats began even before the debate started.
미국에서 치러지는 여러 선거에서 특히 대선 같은 중요한 결정을 앞둔 순간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 기간 언론은 후보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시시비비를 국민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등 미국 내 유력 언론이 대선이 치러지는 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발표하는 것도 그런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이런 결정권자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The first debate showdown between Hillary Clinton and Donald Trump began with a cordial handshake.
대선 기간 언론의 역할은 유권자들에게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누가 무슨 말을 했으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유를 알려주어야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선 기간 옳고 그름을 결정할 주체는 언론이 아니라 바로 유권자라는 주장입니다.
The news headlines on Tuesday expressed alarm over Trump's suggestion that Second Amendment people, meaning gun owners,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이 민주당 클린턴 후보 편에 서서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돕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많은 언론이 트럼프 후보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결국 클린턴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는 트럼프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오히려 트럼프 후보가 언론에 언급되는 빈도를 크게 늘려서 결국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선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서 미디어의 역할은 변화를 거듭해왔는데 크게 라디오 시대, 텔레비전 시대, 그리고 소셜미디어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텔레비전은 보도와 광고 그리고 토론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선과 언론 첫 번째 시간으로 언론의 역할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The Brothers 4의 Greenfields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거닐던 푸른 초원은 어디에 있나요? 함께 듣고 오시죠.
Once there were green fields kissed by the sun. Once there were valleys where rivers used to run. Once there were blue skies with white clouds high above. Once they were part of an everlasting love. We were the lovers who strolled through green fields. Green fields are gone now, parched by the sun. Gone from the valleys where rivers used to run. Gone with the cold wind that swept into my heart. Gone with the lovers who let their dreams depart. Where are the green fields that we used to roam? I'll never know what made you run away. How can I keep searching when dark clouds hide the day? Ooh. I only know there's nothing here for me. Nothing in this wide world left for me to see. But I'll keep on waiting till you return. I'll keep on waiting until the day you learn. You can't be happy while your heart's on the roam. You can't be happy until you bring it home. Home to the green fields and me once again.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요즘은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 또는 지식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누구보다 많이 먹는 일명 먹방 실력을 선보이며 큰 인기를 얻기도 하는데요. 자,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세상에 아빠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한 영상을 제작해 큰 사랑을 받는 유튜버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아빠이기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빠로 따르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야기, 생활의 지혜를 전하는 온라인 아빠.
Today I'm going to show you how to iron a men's dress shirt.
한 중년의 남성이 와이셔츠 다리는 법을 시연해 보입니다.
Start on one side and work my way around.
얼굴 면도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요.
the air pressure in your tires?
바람 빠진 타이어를 어떻게 가는지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상한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로 인터넷 가상 자녀들이 찾아가는 이 남성은 바로 롭 케닛입니다. 미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는 케닛 씨는 어떻게 해요 아빠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케니 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평소 하고 싶었던 동영상 제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케니 씨는 10대부터 아버지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지혜와 조언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을 줄은 미처 몰랐다고 했습니다.
Oh my goodness, this is bigger than I thought. There's more people that need it, and I originally thought again that I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건데요. 세상엔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케니 씨는 그저 몇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것이란 생각에 동영상을 하나 둘 올렸는데 어느 순간 동영상을 챙겨보는 구독자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됐고요. 현재 케니 씨의 동영상 채널 구독자는 260만 명이 넘습니다. 케니 씨 본인은 정작 자신이 자랄 땐 인터넷도 없었고 물어볼 아빠도 없었습니다. 14살 때 아버지는 어머니와 8 자녀를 남겨두고 집을 떠나버렸고 이후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자녀 양육권을 잃었다고 하네요. 결국엔 나이가 많은 형 누나가 부모 역할을 하며 동생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케니 씨는 동영상으로 공구 사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심지어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하는데요. 가장 인기가 있는 영상은 바로 넥타이 매는 법이라고 합니다.
Okay, so today I'm going to show you how to tie a tie.
Like tying a tie, I learned how to tie a tie from my roommate when I was 20.
케니 씨는 20살 때 같은 방을 쓰는 친구한테 넥타이 매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이것 외에도 아빠로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영상에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이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지만 그래서 더욱 자기 아들과 딸에겐 자상한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케니 씨. 처음엔 자기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슴 아프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수천 개씩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케니 씨 채널 구독자인 루비 아헨코라 씨는 자신도 중년의 여성이기 때문에 케니 씨를 인터넷 오빠 아빠로 부르며 영상을 챙겨본다고 했는데요.
I call him internet dad brother, because we're probably close in age. I just love him because I can feel his warmth.
케니 씨 영상을 보면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져서 너무 좋다는 겁니다. 루비 씨는 또 영상을 본 이후로 넥타이 매는 법도 배웠고 화장실 세면대가 막힌 것도 뚫을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케니 씨의 동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어린아이부터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중년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So people are watching me tie a tie and they're crying, you know. So obviously there's
케니 씨는 넥타이 매는 법을 보고 사람들이 울었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아버지가 없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리워하는 그 구독자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I think for me, you know, as a young man when I was 14, it seemed like
14살 때 아버지가 떠나면서 미래가 막막했다는 케니 씨. 하지만 시간은 흘러 금세 20살 성인이 됐다며 어려움이 있어도 언젠가는 끝이 있고 더 좋은 시간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Okay, so
코로나 사태가 끝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유튜브 제작은 한동안 이어가고 싶다는 케니 씨. 이제는 두 자녀가 아닌 수백만 명의 아빠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란 건데요.
I love you. I'm proud of you. God bless you.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축복한다는 케니 씨의 영상 마지막 인사말에는 아빠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코로나 사태로 돌아온 자동차 극장의 인기. 차를 탄 채 넓은 공터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자동차 극장은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첨단 시설을 갖춘 복합 영화관 등이 등장하면서 자동차 극장은 거의 다 사라지다시피 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실내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된 이후 자동차 극장이 다시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이러스 확산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몇 달씩 문을 닫았던 실내 극장이 대부분 문을 열긴 했지만 그래도 더 안전하고 쾌적하며 무엇보다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 야외 자동차 극장에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스티븐슨 시티에 위치한 자동차 극장. 입구부터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I used to come here a lot when I was little and I love the experience.
어릴 때 자동차 극장을 많이 찾았다는 이 관객은 수년 만에 다시 자동차 극장에 왔다며 옛날에 즐거웠던 경험을 다시금 누려보고 싶다고 했고요.
It's really nice because you're outdoors. You can see the picture.
무엇보다 야외여서 좋고 또 화면도 일반 극장보다 훨씬 더 크다 보니 자동차 극장에서는 영화를 보는 재미가 있다고 말하는 관객도 있었습니다.
All the way back.
입구에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넓은 주차장 같은 공터가 나오는데요.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차 밖에 간이 의자를 펼쳐놓고 간식을 먹으며 마치 소풍을 온 듯 영화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국의 자동차 극장이 수천 개 달했지만 지금은 300여 개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극장은 지금까지 지역의 명소로 남아있기도 한데요.
Theater is a local icon, so to speak, for us.
영화를 보러 온 이 관객은 자동차 극장은 이 지역의 상징과 같은 곳이라며 영화를 보는 것 자체도 좋지만 이 자동차 극장이 주는 분위기도 참 좋다고 했습니다. 이 자동차 극장에서도 코로나 방역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로 달라진 것이 하나 더 있다면 이 자동차 안에서 FM 주파수를 맞춰야 영화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자동차 극장 곳곳에 세워져 있는 스피커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극장 관리인인 짐 콥 씨는 설명했습니다.
Some of our classic speakers are covered up. Those usually you can connect them and put them in the car.
원래는 일정 간격으로 세워놓은 스피커에 차를 연결해서 영화를 관람했는데 여러 사람이 와서 스피커를 만지고 또 선을 연결하다 보면 바이러스가 퍼지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스피커는 비닐로 다 씌워놨다고 했습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관객들이 맞이하고 있는 자동차 극장. 일반 극장이 다시 문을 열고 온라인에서도 새로운 영화들이 개봉하기 시작했지만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는 야외 자동차 극장 역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하이 에브리원,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화 The Waitress, 웨이트리스 함께 보시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예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파이를 굽는 재주를 가진 제나. 하지만 그녀는 직접 파이 굽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작은 마을의 한 식당에서 waitress,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것도 친구들이 있어 나름 행복하지만 화를 잘 내는 그녀의 남편 때문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데요. 제나가 이제는 친해진 손님을 맞이하는 장면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train wreck 들어볼게요.
You should open your own pie shop.
Yeah, somewhere where they could really use a little pie shop, like Europe or New Jersey.
How you doing today, Joe?
Same as yesterday, Jenna. How are you?
Same train wreck.
How's the bad husband?
Excuse me, I feel like I'm going to be sick.
How are you? Same train wreck. 오늘의 표현입니다. Train wreck. Train, 기차, 열차. Wreck, 망가뜨리다 혹은 심하게 망가진 것, 부서진 것. 그래서 train wreck 하면 an accident involving a train, 열차 사고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또한 이 표현에는 엉망진창이 된, 만신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Train wreck also means a disaster or mess. 그래서 영화 장면에서 제나가 자신을 가리키며 same train wreck이라고 한 것은 언제나 그렇듯 엉망이죠. 만신창이에요. 라는 뜻이 되겠죠? When he goes out for a drink with his friends, he becomes a train wreck. 그가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나가면 he becomes a train wreck. 완전 만신창이가 되더라. The project has turned into a complete train wreck. 그 프로젝트는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녀에게 어느 날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던 그녀는 이 소식이 전혀 반갑지 않은데요. 하지만 자신을 돌봐주던 의사와 점차 가까워지며 자신이 몰랐던 삶의 즐거움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 제나. 오늘의 표현, train wreck, same train wreck 한 번 더 들어볼게요.
You should open your own pie shop.
Yeah, somewhere where they could really use a little pie shop like Europe or New Jersey.
How you doing today, Joe?
Same as yesterday, Jenna. How are you?
Same train wreck.
How's the bad husband?
Excuse me, I feel like I'm going to be sick.
Train wreck. Train wreck.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저희 B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na miss a thing. 그 어떤 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n I kiss your eyes.